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이에요. 7장 27절로 3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는 본문은 7장 27절에서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다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결혼하는 것이 점점 기피하는 현상이 되고 또 결혼해도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이 많은 부부간에 결정되고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또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생기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결혼하고 결혼하지 않는 것 그게 그토록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 더 본질적인 일, 더 핵심적인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의 형편과 처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독신 쪽으로 좀 기울어 있는 사람이에요. 독신주의자는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그는 뭐 일단 아내가 있다가 아내하고 사별했거나 헤어진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혼자 살아보니까 이게 훨씬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그는 뭐 온 헬라 세계, 아시아 헬라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 또 항상 박해가 목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가족이 있다면 그렇게 대담하게 자유롭게 다니기가 어려웠을 텐데 가족이 아내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이 독신 쪽에 조금 기울어 있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뭐 그 부도덕하고 타락하기로 이름 말할 수 없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는 앞서서는 그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던 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음란할 수가 있냐? 그리스도인이란 성결함이 삶의 기초인데 아무리 도시 전체가 그렇게 음란한 분위기라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만은 이렇게 성결함을 지켜야 된다. 그런 성결함의 차원에서 은사가 주어져 있다면 뭐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다. 그러나 그게 어렵다면 결혼해라. 결혼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이고 또 결혼하지 않는 것도 그렇게 문제될 게 없다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그 읽었던 말씀이지만은 앞에 7장 9절 말씀을 보면은 한 번 더 같이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 고린도라고 하는 아주 그냥 뭐 음란하기 짝이 없는 도시에서 사실 그런 충분히 혼자서 지내는 것이 가능하다면 뭐 결혼하지 않아도 좋지만 그렇게 험악한 도시에서 독신으로 지내는 게 오히려 더 유혹이 많고 독신으로 지내면서 더 많은 문제점을 일으킨다면은 그러면 결혼하는 게 마땅히 더 낫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7장에 들어와서 지금 이 부분에 와서는 그는 다시 한번 독신 쪽에 본인의 주장을 펼쳐나가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환란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마땅히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 신앙에 비춰본다면 시간이 많지 않은데 사사로운 어떤 그런 생활에 마음과 또 뜻을 다 빼앗긴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집중할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셨기 때문에 주님과 한 몸으로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조금 우리가 결혼하면 그런 게 힘들지 않겠냐. 그러니까 혼자 지내는 게 훨씬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더 편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이죠. 예, 뭐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할 만하죠. 왜냐하면 첫째는 그는 지금 아시아를 거쳐서 마케도니아나 아가야 지방으로 다니면서 언제 사실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전도를 하고 다닌 거예요. 돌도 많이 맞았고 무슨 강도의 위협, 강의 위협, 무슨 이런저런 위협, 사시비 하나 가만 매를 몇 번씩이나 맞고 이러고 다니는데 가족을 그거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도자의 삶 자체에 비춰보더라도 독신으로 지내는 편이 훨씬 가벼운 것이고 가족들에게 훨씬 짐을 덜 지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독신을 저절로 선택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원론적으로 주님께서 이제 정말 곳곳에 기근의 소식이나 전쟁의 소식이나 난리에 이런 소식들이 들리면은 때가 마지막이 가까운 줄로 알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 마지막이 가까웠나 보다. 그렇다면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런 뭐 결혼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너무 지나치게 에너지를 뺏기거나 시간을 뺏긴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내 생각에는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장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한 가지로 정리한다면은 바울의 생각 깊은 곳에 있는 게 무슨 생각인지를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안 하는 쪽을 택하라고 하나? 결혼하는 것은 그건 뭐 창세기에서도 성경이 뭐 이렇게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예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아담을 짓고 나서 다른 건 다 좋은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더라 보기에 좋지 않아서 그래서 돕는 배필로 에세르라고 하와를 주셨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 두 사람이 또 가정을 이루는 것 자녀를 갖는 것 이런 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일인데 왜 지금 바울은 이런 원칙에 대해서 본인이 나름대로 다른 생각을 피력하느냐는 것이죠. 그건 바로 이 땅에 구원하고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결혼에 관한 의미나 또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마지막 시대를 따라야 하는가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은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비춰본다면 당연히 결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맡고 있는 이 구원사적인 섭리 속에서 주어진 우리의 책무나 우리의 사명은 결혼의 삶보다도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사사로운 삶보다도 공적인 삶이 앞서야 한다. 이런 가치 기준 우선순위에 따라서 바울은 담대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결혼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도 있고 결혼해서 자기가 꾸었던 꿈을 이루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때가 때인 만큼 박해의 시대가 바로 눈앞에 펼쳐 있는 만큼 실제로 뭐 네로 황제 때 얼마나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순교가 지금 바로 눈앞에 지금 와 있는 이런 시점에서 굳이 가족을 이렇게 갖게 됨으로써 특별히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런 분녀자들에게 큰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것, 또 분녀자들이 그런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것 때문에 배교하게 되고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고 이런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바울로서는 그래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혼자 있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뭐 바울이 아마 가족이 있었고 아내가 뭐 끝까지 바울을 이렇게 뭐 가정에 묶어두고자 했다면 뭐 오늘 이런 우리가 읽는 바울 서신서 같은 편지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바울이 그런 데서 풀려났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었고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펼쳐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성경의 서신서들이 손에 쥐어진 것이죠. 어쩌면 바울은 결혼생활 하는 것보다도 10배, 20배, 아니 30배, 60배 더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안겨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영국의 존 스터트 목사님 같은 경우도 내가 결혼했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때보다도 아마 훨씬 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내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하면 할 수 있는 일보다 나는 적어도 한 3배는 일한 것 같다. 결코 그 목사님이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분이 독신으로 살아보니까 우리가 주 일을 하기에는 훨씬 더 많은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는 것을 그냥 담담하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뭐 너희들도 뭐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권면을 하거나 또 결혼 안 하니까 이렇게 좋다라고 자랑을 한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어쨌든 바울도 저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혼과 결혼하지 않는 것, 결혼하는 것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왜 신앙과 무슨 관련이 있냐는 것이죠. 바울이 생각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데 그 신앙에 때로 결혼이 저촉이 될 수 있냐, 결혼이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결혼이 신앙에 화근이 될 수 있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냐는 것이죠. 그 생각의 출발점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본질이 뭔데 결혼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고 결혼이 유익할 수도 있냐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이 뭔데, 여러분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고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 존재 전체가 정리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어떤 우리 삶의 영역이나 우리 어떤 삶의 결정보다도 그게 중요하고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하기 위해서 신앙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하려고 했더니 배우자 쪽에서 교회 안 나가면 결혼 못하게 한다, 그래서 지금 교회 나오는 거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먼저가 아니라 신앙이 바로 서야 하느냐 바로 서지 않느냐, 이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도 신앙이 무너져 있다면 결혼 아니함만 못한 것이고 결혼하지 않아도 신앙이 반듯하다면 결혼한 것보다 나갈 수 있다.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결혼했는데 사는 게 점점 더 무질서해지고 결혼했기 때문에 점점 더 다투고 둘이서 정말 천국을 만들지는 못할 망정 날마다 지옥을 경험한다면 그런 결혼해서 뭐합니까? 결혼 정말 안 하느니만 못하죠. 오늘 얼마나 많은 가정이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격리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먼저 정리되어야 할 게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인간과의 관계를 또 만들므로써 복잡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 거죠. 내 삶이 아주 단순하고 신앙 안에서 정갈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그래야 결혼이라는 게 와도 그 결혼을 삶의 테두리 속에서 정갈하게 이끌어갈 텐데 삶이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된 사람이 결혼만 덥석한다고 뭐가 하나 해결되겠어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혼은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서 당연하게 해결해 주는 게 없어요. 결혼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관계로 들어가기 전에 내 인생을 심플하게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는 어떤 신앙의 큰 토대와 기둥이 세워지지 않으면 결혼은 여러분 재앙이죠, 재앙. 사실은 그런 얘기가 이 얘기 밑에 숨겨져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왜 자꾸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뭐 이혼했으면 다시 재혼하려고 하지 마라. 꼭 재혼하고 싶으면은 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신앙이라고 하는 큰 바탕 위에 세워진 반듯한 삶이 세워지지 않고서는, 그리고 관계라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인생이 복잡하게 꼬여서 풀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니 왜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1년도 안 돼서 수많은 가정들이 또 이혼하고 더 깨지냐 말이죠. 자기 하나 인생도 건사하지 못하고 자기 하나 인생도 아무 정리가 안 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무슨 인생이 정리가 돼요? 더 복잡해지지.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그냥 어려워지는 거라고. 베베 꼬여가지고 못 푼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얘기를 보면 내 인생이 단순하게 신앙 안에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낫다. 사실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른 신앙이라면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그러나 신앙이 바르지 못하면 결혼해도 불행이고 안 해도 불행인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 결혼보다 앞서야 할 게 있다는 것, 이걸 확실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은 결혼의 장식품이 아니에요. 좀 잘 살려면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신앙이 있으면, 바른 신앙이 있으면 결혼 안 해도 잘 살아요. 정말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있으면 결혼해도 잘 살아요. 아니 둘이서 부족한 점을 메워주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배우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데 문제될 게 뭐 있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사실 아마 바울은 그런저런 뭐 바울이 독신이었다, 처음부터 독신이었다는 주장도 있고, 또 그가 뭐 산헤드린 공연이었다면 당연히 결혼해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결혼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결혼했는데 아내가 뭐 사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유대교 믿다가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아내가 그냥 달아나버렸다고도 추측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도 분명치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윤곽을 보면 그는 결혼 생활이라는 걸 잠시나마 해봤을 수가 있고, 그렇게 본인이 비교의 근거를 가지고 비교해보니까 아, 결혼보다는 결혼 안 하는 게 적어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한 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곧 환란이 닥칠 텐데, 곧 주님이 재림할 텐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사는 게 더 팍팍해질 텐데,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바울 사정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 얘기는 자기가 이거 주님의 명령도 아니다, 내가 비록 성령 충만해서 주의 뜻을 내가 분명히 안다고 해서 하는 말이지만 이건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는 거다, 이걸 분명히 또 못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걸 곰곰이 들으면은, 아, 결혼하건 결혼하지 않건 신앙의 뿌리는 어떤 삶 위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느냐, 신앙인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살아낸다면 아,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이 언칙은, 결혼이라는 것이 뭐 언치지 않건 그게 별로 그게 더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째는 보면 이제 뭐 이게 오늘 이제 다섯 가지, 없는 것 같이 사는 다섯 가지 원칙을 얘기해요. 신앙인이란 없는 것 같이 사는 거래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갖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꺼이 뭔가를 포기할 수 있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게 아닙니다. 아니 뭐 덕지덕지 때가 끼듯이 끼어 있는 것들을 지금 벗겨내기 위해서 신앙은 필요한 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라. 이게 사실은 오늘 결혼과 결혼 뭐 비혼과 뭐 앞서서 이게 더 중요한 어떤 바탕이 되는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뭡니까?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것 같이 살라는 거예요. 뭐 다른 표현도 가능하죠. 남편 있는 여인들도 남편 없는 자 같이 살아라. 예. 결혼했다면 결혼을 깰 필요는 없어요. 지금 결혼한 상태를 깰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뭐 각방을 쓴다, 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부부 생활이 없다, 이런 것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내가 있어도 아내 없는 자같이, 남편이 있어도 남편 없는 자같이 살라. 이게 뭡니까? 그냥 말도 섞지 말고 따로따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보다 더 위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지금 강조하기 위한 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지 당신 아내나 남편이 먼저가 아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이지 여러분들의 자녀가 더 중요한 게 아니다. 자녀 우상 만들지 마라. 남편이나 아내를 우상 만들지 마라. 그게 우상이 되면 모든 게 다 이게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은 이 땅에 비록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주어졌지만 이 땅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죽고 나면 뭐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예. 뭐 때문에 또 가정을 또 갖겠어요. 예.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5절을 보면은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죽으면 시집지 안 가죠. 끝입니다. 안 갑니다. 시집 장가 때문에 아주 그냥 마음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곧 풀려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모 등살에 뭐 시집 가라 장가 가라 그런 소리 더 이상 안 듣게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자꾸 얘기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은 곧 지나갈 삶이란 말이에요. 결혼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결혼 중요. 결혼해가지고 애 낳는 거 중요하죠. 잘못하면 지금 2050년에 나라가 없어질 판인데 결혼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지만 그러나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얘기 다르지 않냐는 말이죠. 예. 내일 오신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럼 아내가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이 살아야 되는 거고 남편이 있는 사람도 남편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되죠. 아내와 남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복음이나 구원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때문에 지금 그렇게 첫 번째 없는 것 같이 살라는 다섯 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는 배우자가 있더라도 지금 가정이 있더라도 그걸 절대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 슬픔이 있다고 해서 슬픔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환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치 그런 것들이 없는 것처럼 살라고 말합니다. 뭘 어디 남들 만나가지고 찾아가서 나 이게 힘들다 나 못 살겠다 그 인간 때문에 죽고 싶다 그런 얘기 좀 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과 굶나? 여러분 그게 다 자기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라고요. 자기애에 그게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증세예요. 나 힘들다 나 죽겠다 나 못 살겠다 나 좀 쳐다봐라 나만 힘든 사람이 어디 있냐. 다 힘들어요. 그냥 아무도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자꾸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으면 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손바닥 이루고 있는데 뭐가 하늘이 보여요? 이거밖에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것밖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이게 뭐 가정에서도 점점 부부관계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나를 좀 행복하게 해줘라. 남들은 이러고 사는데 넌 뭐하냐? 남들은 돈 다 벌어주고 집 옮겨주고 차도 바꿔주는데 넌 뭐하냐? 맨날 그거 아니에요? 왜 그런 소리를 해요 도대체? 역으로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 같이 알아. 에. 쾌락이나 즐거움 같은 게 그게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랑하는 게 뭐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아휴, 뭐 차 바꿨다면 차 바꿨다고 자랑하고 뭐 이사하면 이사했다고 자랑하고 뭐 애들이 뭐 좋은 대학 갔으면 좋은 대학 갔다고 자랑하고 예? 골프 싱글했으면 싱글했다고 좋아하고 뭐 헬스클럽 가가지고 좀 건축 새겼으면 뭐 왕자 생겼다고 좋아하고 그 곧 태워버릴 거예요. 너무 자랑하지 말라 이거. 뭐 기쁠 거 전혀 없다는 거. 괜히 뭐 이렇게 하고 저 뭐야 그 저기 저 화로에 들어가면 태우는데 시간만 많이 걸려. 우리 같이 이 얇은 사람은 금방 타고 없어질 텐데. 안 목사님한테 주면 해부하게 쓰겠네. 잘 쓰겠네. 매매하는 자들을 없는 것 같이 하래. 여러분 인생 여러분들 사고 팔고 하는데 시간 다 보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사고 얼마나 많이 팔고 그럽니까?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도 하도 사놓고 쓰지도 않고 팔릴 거 뭐 많아가지고 결국 생긴 게 당근마켓 아닙니까? 거기 다 갖다 놔, 다 갖다 거기 다 갖다 놔. 얼마 쓰지도 않고 거기 다 갖다 놔. 그러죠. 없는 것처럼 살아라. 뭐 꼭 있어야 되냐? 꼭 있어야 되냐? 없을 수 있지 않냐? 그다음에 세상 물건을 쓸 때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해라. 물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못 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나누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특별히 드리면은 소 한 마리를 어떻게 먹어요? 가족들이 양 한 마리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렇게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다 나눠 먹어야 그걸 밤새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목제물을 나누는 그런 심경으로 산다면 이 땅 가운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누가 계산을 했는데 우리가 화목제물 나눠 먹는 스타일로 다 나눠 먹으면 이 지구는 200억을 감당할 수 있대요. 비닉빈이나 부익부라고 하는 양극화 때문에 70억, 80억도 지금 못 살아서 난리인데 하루에 1,000원 1달러도 가지고 못 산 사람이 20억, 30억 이렇게 된 이유가 극단적인 여러분 양극화 때문이지 서로 나누는 삶 결코 다 쓰지 못할 것을 다 쓰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절대 이렇게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뭐가 많이 남겠어요. 뭐 매주 옷 좀 갈아입으려면 뭐 옷장에 보면 옷이 벌써 뭐 그건 또 뭐 사이즈가 작아서 당근도 못 나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발 좀 그게 다 이게 왜 우리가 이게 옷장이 늘어나고 소유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면 소유가 사명보다 커서 생긴 일이란 말이에요. 사명이라고 하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다고 불렀다. 이게 사명이고 소명이에요. 거기 집중하면은 내 소유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소유가 늘어나는 까닭은 사명과 소명이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강한 사명을 가지면 소유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명이 점점 약해지면 우리 안에 탐욕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소유가 많아진 건 다 그 전에 욕심이 먼저 생겨서고 마음에 살이 군살이 붙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지금 너무 이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너무 살이 찐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든단 말이에요. 심령이 뭐 안에 뭐 온갖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거기다가 뭘 더 담아주겠어요? 무슨 복을 더 줘요? 거기 천국에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어요? 누구의 그 가수 그저 부른 사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뭐 쉴 틈이 없네 뭐 가시나무인가 뭔가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뭐 가득한데 거기 누가 들어올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어떻게 앉겠어요? 그런 거죠. 애통하는 자란 뭡니까? 이웃과 슬픔을 나누는 자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위로가 임할 수 있지만은 남과 애통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 남과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무슨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겠어요? 이렇게 점점 상망해지는 것이죠. 점점. 이 다섯 가지 없는 것 같이 살아라고 하는 이 원칙이야말로 점점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단 한 단어에 집중시키는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면 신앙이란 단순함이다 이 말이에요. 단순함. 좋은 신앙이란 단순한 신앙이다. 단순한 삶이 곧 좋은 신앙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여러분 군더더기가 없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을 소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버릴 수 있는 만큼 버린다는 거예요. 더 끼고 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그래서 그 단순함이라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정말 모든 영성의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뭐 어떤 종교든 마찬가지죠. 그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여러분 지금 점점 사명이나 뭐 소명이나 이런 소리보다도 소유가 미덕이 되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뭐 더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과소유, 지나치게 소유하는 것, 과소비, 지나치게 소비하는 것 그게 마치 미덕인 것처럼 변질된 사회를 살기 때문에 점점 그게 많아지면 여러분 선택할 게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인생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예. 누가 샴푸 사러 갔는데 샴푸 진열대 26개가 있더래. 뭘 사야 돼요? 무슨 샴푸를 사야 되겠어요? 그 머리가 복잡한 거죠. 한 두세 개만 있으면 고르기가 쉬울 텐데 그렇게 20, 30개가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소비 패턴이나 문화가 우리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SNS 없을 때 못 살았습니까? 단순하게 살았어요. 예. 네. 우리 뭐 옛날에 핸드폰 없을 때요. 그때 다 연애 할 때 말이죠. 핸드폰 없어도 연애 다 했어요. 뭐 가면 한 3시간, 4시간 기다리기도 하고 저녁 때 만나자 그럼 저녁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그래요. 뭐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못 찾게 돼요. 그리고 남들이 원하는 것,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 남들의 시선이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 많은 선택지 가운데서 내가 진실로 원하는 걸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장자의 얘기 이런 게 자기가 너무 많이 가지게 되면 너무 소유가 많아지면 자기를 당연히 잃게 된다고 말해요. 그거 다 지금 우리가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예요. 잘 사는 것 같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이 원하는 걸 그냥 같이 원하면서 살아가는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단순함이라는 게 여러분 궁극적인 아름다움이에요. 그 단순함을 놓치면은 아름다움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은 이게 세련된 아름다움의 극치는 결국 단순함에서 온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인생을 단순하게 살까? 좋은 신앙을 가지면 단순해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온통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성령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 삶은 단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많은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한 분 그분을 사랑하면 삶이 아주 마치 초점이 모여들듯 딱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피곤하지 않아요. 집중하는 것, 몰입하는 것은 우리의 피로를 여러분 날려버리는 일이에요. 왜 축구장에 가서 고함 지르고 합니까? 왜 골프장에 가서 그렇게 그 공 치는데 그렇게 몰입하려고 합니까? 사실은 단순하게 살고자 하는 그 이게 뿌리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머릿속이 복잡하면 여러분 사는 게 뭐 꼬여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아침에 자고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게 만들어놨는데 그냥 안 자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밤새도록 딴짓 하다가 정신병 다 앓는 거 아닙니까?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밤에 잠을 안 자기 시작해서 그런 거고 밤에 불을 켜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 잘 때 되면 자면 되는데 해 뜨면 자고 해 지면 일어나서 어슬렁어슬렁 밖에 나가서 밤거리를 헤매고 다니고 그러니까 인생이 뭐 풀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 여러분 뭐 이 결혼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결혼의 문제. 단순한 삶을 지키면서 결혼해야 그 결혼도 행복한 결혼이 되는 것이지 인생이 복잡한 사람이 결혼까지 하면 더 복잡해져서 어쩔 줄을 모르죠. 애까지 생기면 더 복잡하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야, 딴 거 없다. 그냥 뭐 이렇게 단순하게 살면은 네가 모든 것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지는 거 좀 나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너무 지금 많이 가져서 탈이에요. 다 지금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으니까 아닙니다. 저는 뭐 그렇게 풍족하지 않습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선 왕조 때 임금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과일 먹을 때마다 그래요. 야, 이거 조선 왕조도 못 먹었을 텐데 조선 왕이 무슨 뭐 파인애플을 먹고 바나나를 먹었겠어요? 어? 지가 두리안이나 알았을까? 뭐 이런.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과일이 철도 없어졌어. 딸기가 무슨 여름 음식인지 겨울 음식인지 말이지. 요새는 뭐 입도 돼도 좋겠어. 아무 때나 먹으니까. 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발 좀 쌓지 말아라. 쌓지 말아라. 신앙은 쌓는 거 아니다. 그게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중에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재물, 불의한 재물 가지고 쌓아봐야 뭔 소용이에요. 그걸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 없는 사람들. 믿을 게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 가지고 늘 사람을 사요. 사람의 뇌물 주고 사람의 뇌물 관계를 만드는 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잘하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 안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보이는 것들, 보이는 재물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인간 관계를 이렇게 세우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 이것도 결국은 소유보다는 예, 소명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보이는 것보다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보이는 재물을 써서 보이지 않는 관계를 얻어라. 예. 사실은 뭐 결혼 얘기에서 시작됐지만 바울은 뭐 결혼 안 하는 편이 낫다고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뭐 이혼했거든 사별했거든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라. 꼭 한다면 그냥 신앙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냥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다시 결혼해라. 그래도 안 하는 게 낫다. 끝까지 이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쉽게 탐닉하고 쉽게 우리가 젖어들고 쉽게 우리가 우리 삶이 우선순위가 뒤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지킬 수만 있다면 다른 것 좀 희생해도 큰 희생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예, 그래서 지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 제발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요한에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고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이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생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다면 그러면 이 땅의 어떤 기준들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왜 결혼 안 하냐 그거 뭐 대꾸할 것도 없어요. 결혼해서 지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지만 네. 문제는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이 휘둘리는 게 문제죠. 아, 결혼해야 되나? 아무 정리도 안 되는 무슨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뭐 괜히 또 뭐 하나 데려와가지고 남의 인생 다 파탄 만들지 말고 내 인생이나 잘 정리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듯하게 내 인생이 세워지면은 하나님이 또 누굴 붙여주세요. 같은 신앙 안에서 좋은 집을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정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억지로 결혼하고 내가 억지로 가정을 만들려고 해서 가정이 잘 세워지지 않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지켰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때가 이르매 뭐 누구를 데려다가 옆에다 앉혀놨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 네가 아직도 뭐 아직까지 그게 아니다. 너는 독신의 은사가 있으니 너는 끝까지 내 일을 하다가 와라. 그러면은 혼자 있다 가는 것이죠. 뭐 어느 쪽이 중요하다 이게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결혼에 관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이게 지금 사도 바울 시대 때 얘기인지 이 시대 얘기인지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성향을 잘 알고 있고 인간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뿌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 문제가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정리 안 된 사람 집에 딱 들어오면 알잖아요. 그냥 쓰레기 밭이야. 가면 온 데 막 그냥 빨래 아무 데나 걸어놓고 말이죠. 아무 데나 흩어놓고. 그런데 선반 몇 개만 치면 다 정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건이 어디 있는지 한눈에 알아요.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한데 아 그거 여기 있지. 신앙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아무것도 정리 안 된 건데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디 이거를 딱 가르쳐주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가 문제인지 한눈에 알아차리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문제는 늘 내가 더 중요해서 생긴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이것을 지으신 이의 목적에 따라 지어진 거예요. 이 마이크는 음을 증폭시키려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옆에다 놓고 안 쓰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앉은 의자는 앉으라고 만든 거예요. 그거 집어던지고 싸우라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앉을 때 비로소 의자는 의자의 도리를 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아무 생명 없는 사물도 지은 목적이 있고 만든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래 복잡한 인간, 이렇게 복잡한 인간을 갖다가 아무 목적 없이 지었겠어요? 예. 이게 그냥 43억 년 만에 그냥 지구에서 그냥 솟아오른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을, 의미를, 가치를 나에게서 찾는 게 방황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거란 그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기쁨이 있지 내가 나를 아무리 찬양해야 기쁨이 없어요. 예.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사는지 짧은 시간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러면 살아있는 시간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어떻게 접속되어야 하는지 그런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혼해도 불행하고 안 해도 더 불행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으면 결혼해도 행복하고 결혼 안 해도 행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고 그 가치를 분명히 살아낸다면 여러분 인생에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될 것이요. 그것 때문에 뭐 울고 웃고 그렇게 지나치게 묶여 살지 않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 목적을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사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소유에 묶이지 않고 소명에 묶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진정한 소명을 발견하사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결혼생활도 믿음의 삶의 목적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고 독신의 삶도 사명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오늘 이 질문이 우리 유튜브에 이렇게 질문들이 쭉 올라가는 거를 우리 그 저 미디어 팀에서 이제 정리를 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그 질문을 정리해서 보내주지 않은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목사님께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목사님께서 설교 끝나고 축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Q&A 해달라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Q&A가 올라갔냐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이제 우리가 뭐 예배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이제 본인의 생각이 있고 이제 교회사적 전통이 있고 각 교단별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아, 예배는 그냥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뭐 사도신경 외우고 봉헌하고 축도하고 그렇게 마치는 일련의 이 형식의 틀이 곧 예배인데, 이렇게 서로 뭐 예배 시간에 얘기를 주고받는 이게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냐, 뭐 그런 생각은 예배학, 전통적인 예배학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 그러나 이제 예배라는 것을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예배에 대한 정의는 예수님이 내리는 거지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학자들이 내려놓은 정의고,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예배를 소위 요한복음 3장의 우물가 여인에게 예, 내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내가 그리심 산당에 드려도 되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당신들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그리심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예배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 무슨 뭐 교회라고 부르는 십자가 세우는 건물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예, in spirit and in truth,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것, in truth, 진리 안에 있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는 의전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 예배는 삶 전체가 예배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배적인 삶을 안 사는 사람은 여기 와서 아무리 예배 시간이 있어도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내 거짓말하다가 와서 여기서 종교의식에는 참여했을지 모르겠지만 예배자의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형식이 예배라는 그런 고착된 생각이 있지만, 예, 그런 것들을 기존 교회들은 예배라는 형식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 마치 예배자가 삶이 완성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길들여 놓았지만 그건 본인이 전통에 익숙한 거란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와서 한 시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서로 안에 기도만 하고 헤어져도 좋은 예배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꼭 설교가 있어야 되고, 예배는 꼭 봉헌이 있어야 되고, 헌금을 꼭 드려야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뭐 기존의 이 예배 형식과 너무 틀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오전에 예배 드리면 되고, 또 뭐 이런 데 와서 좀 궁금한 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 오후에 와서 예배 드리면 되고, 이런 다양성을 지금 제공하는 건데 그게 못 마땅하면 뭐 안 보면 되지.
제가
왜 와서 그렇게 시비를 건지나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교회와 그래요. 왜 여기는 대학부가 없습니까? 청년부가 없습니까? 있는데 가면 되지. 왜 없는데 와서 만들어 달라고 왜 그러냐, 난 도대체. 아, 우리는 장소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여건이 안 돼서 안 되는데 있는데 가라. 대한민국 교회가 6, 7만 개 되는 이유가 뭐냐. 당신같이 취향이 다른 사람들을 다 받아주려고 교회가 있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좁은 교회관, 우리는 얼마나 편협한 예배관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건 다 자기가 옳대. 자기가 옳대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우리는 이게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알아요. 지금 끝나고 나면 딱 설교 끝나면 다 나가는 사람들 쭉 다 나가죠. 아, 이분들은 Q&A가 불편하구나. 모르지도, 궁금하면 집에 가서 볼지도 모르지. 근데 어쨌건 이게 예배의 형식에 왜 들어가냐, 그건 처음부터 이건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질문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늘 대화하셨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장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도 대화하거든요. 그리고 저 신학교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연을 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대화식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연습해 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 그 예배이다 아니다를 정하는 게 아닌 거, in truth and in spirit 이라는 그 기준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정리 겸 한번 말씀.
제가 조금만 더 이제 교회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초대교회는 절대로 일방적으로 설교자가 혼자 메시지 전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 그냥 이게 말씀을 서로 나누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지금 설교자가 주도하는 예배가 되었냐면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함으로써 지하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지상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아니, 로마에 이게 황제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는데 누가 안 믿겠어요? 10%도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그 황제가 선언한 바람에 90%로 기독교의 숫자가 늘어났어요. 모든 이단들이 다 기독교도로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모든 이교도적인 요소가 기독교로 다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교도가 가장 좋아하는 게 신전이에요, 신전. 그래서 모든 기독교적 예배가 신전을 흉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다 가정이죠.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라면 하는 게 모든 것들이 다 가정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313년 국교가 된 이후에 모든 건물들이 큰 건물을 지향하게 되고, 그리고는 이 단, 포디움이 생기고, 예. 원래 둥그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던 걸 이제 혼자 올라와서 단에 높은 데서 주목을 받으면서 혼자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는 어느 날 가운을 입은 성가대가 등장하고, 이 가운은 여러분 올림픽 저기 저 재전할 때 채화할 때 입던 옷이 이게 가운들이에요. 그게 교회로 다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저기 이 그 책을 보면은 뭐야 그
이교도에 물든
기독교. 예, 이교도에 물든 기독교. 누가 조지 바나하고 쓴 책에 이러면 여러분 찾아보면 있어요. 이교도에 물든 기독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책 제목은 페이건 크리스티애니티예요. 이교도가 된 기독교. 모든 이교도적 요소가 교회에 다 이렇게 물밀듯이 밀려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 아름다운 예배 형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 애찬도 다 잃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면 뭐 끝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2-300년 전에는 그게 다 CCM 아니에요. CCM.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부르는 CCM 싫다고 안 부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내 기준으로 이렇게 너무 배척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그러면 뭐 정통적으로 예배 드리는 걸 우리가 그 예배는 예배 아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것도 예배고 이것도 충분히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도 매우 일상에서 일어나는 행위였는데 그 일을 누가 하셨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졌던 거 기억하면서
그러네. 예. 아니 예배 시간에 발은 왜 씻깁니까? 누가 시비도 안 걸고
그 얼마나 그 분위기가 이상해졌겠어요. 그 뭐 씻네 안 씻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게 예배지 하는 그것이 정말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찬찬히 물어보고
제가 전에 그 섬겼던 교회에서는 이 장로 장립식 네. 할 때 장로 보니까 다 저희들 목사들이 나와서 장로 발 씻기는 세족식을 해요. 네. 예배 도중에 아 양말 잘 신어야 됩니다. 절대로 신어서 안 될 양말이 손가락처럼 이렇게 된 양말 벗기기도 어렵고 신기기도 어렵고 참고로 세족식 할 때 그런 신발을 신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 학교는 기독교 학교니까 학생들 입학 신입생이 오면 교수들이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해마다 했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얘들아, 니네 발냄새 나면 안 되니까 이제 그 학생부 직원들이 가서 미리 다 발 씻어. 스타킹 신지 마. 양말 편한 거. 그러니까 이게 의식화된다는 거가 진짜 섬김의 의미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진정성을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질문해 말씀하시죠.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혹시 주일 예배가 옛날에 로마 가톨릭이 발급했던 면제부를 발급하는 건 아니냐 그런 고민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괜히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주일 예배라는 이름으로 오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은 아무 예배와 삶, 관련이 없는 삶을 살다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면 마치 당신은 크리스찬이다 하는 것을 개런티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면제부를 실제로 팔지는 않지만 이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덕적인 무슨 그런 우월감이나 도덕적인 면제부를 발급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묵별 예배, 시선 예배를 자꾸 드리는 것이죠. 그걸 뭐 그게 왜 예배입니까? 그런 소리도 할 수 있죠 또.
네. 오늘의 질문으로 이제 지금도 질문을
뭐 오늘 질문 이걸로 끝내죠 뭐.
한 두세 가지만 질문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자기 인생이 정리가 안 됐는데 결혼해서 오히려 정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드물겠지만요. 제 인생이 홀로 굳건히 섰다 안 섰다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인생이 굳건히 선 건 딱 하나입니다.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으면 선 거예요. 주님이 세워주기 때문에. 아 그렇죠. 결혼했더니 나는 신앙이 없는데 신앙 있는 배우자를 만났으면은 내가 헤어지자고 그래도 그 사람 안 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보면은 네가 그 사람하고 살다가 그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될 줄 누가 아느냐라고 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얼마든지 신앙 없이도 신앙이 있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도 받아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결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고 안 믿는 그런 남편과 아내가 만났지만 점점 신앙 안에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남편도 아니요 아내도 아니요 자녀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데 한 마음이 되어가면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겠죠.
네. 사실 삶의 경험이 어떤 이런 일에 이렇게 의견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 모교회에 우리 같이 있던 형들은 다 예수 믿지 않던 부인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부인들이 확실하게 신앙이 생기면서 형님들이 늦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그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뭐
내가 그 얘기 할 줄 알았어요. 꼭 짚고 넘어갈 줄 알았어요.
목사님 독신도 은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은사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혼자 살아도 하나도 안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뭐 외롭다 계속 외롭다 이러면 아닌 거죠. 예. 정말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게 홀로 있어도 예. 혼자 있어도 그게 뭐랄까 고독하지만 외롭지 않은 거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차피 뭐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건데 정말 주님으로 나는 충분하다. 더 이상 뭐 어떤 것도 만족스럽고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 은사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주님은 주님이지만 또 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겠다. 예. 그러면 또 뭐 결혼하는 것이고 그런 거죠.
참 그런 거 보면 나와 다르다 그래서 그 다른 상대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평가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뭐 저는 구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속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도 모르고 구원하실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지는 않는 것이죠.
사실 요즘 그 결혼한 부부들이 아기를 갖는 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자기와 부부의 삶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딩크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저는 뭐 결혼의 전제는 사실은 뭐 자녀를 갖는 게 1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그냥 둘만의 생활을 위해서 결혼한다. 그건 뭐 결혼이라는 게 꼭 필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결혼이 원래 전제가 된 건 사실은 뭐 자녀를 위한 것이고 자녀를 갖는 게 기본적인 가정을 이루는 가장 큰 요소인데 아까 바울이 결혼 안 해도 좋다고 하는 이유가 상황이 이러니 이렇게 다급하고 급박한 상황이니 그렇죠. 결혼 때문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신앙을 지킬 수 없다면 아 혼자 사는 게 낫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결혼했는데 자녀도 가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나 지금 뭐 좋지 않다 뭐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안 갖기로 했다 그런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러려고 뭐 결혼했냐고 비난할 수만은 없죠. 예. 그래서 이 사회가 지금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뭐 굉장히 이게 지금 뭐랄까 혜택을 줌으로써 자녀를 낳게 하겠다는 것도 자발성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어떤 데는 막 그 세금 매기자는 것도 있어요. 독신세를 매겨서 결혼한 사람들이 애를 키울 수 있도록 해라 뭐 이렇게 과격한 주장도 하지만 예. 저는 본인들이 결혼했는데 그 결혼했기 때문에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이를 가질 거라고 믿어요. 예, 점점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결혼 생활이 둘만의 결혼 생활이 아니라 우리 결혼 생활에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또 애를 낳을 거예요.
네.
예.
네.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또 되지 않아서 또 미룬다면 그걸 누가 나무라겠어요. 다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자녀를 지금 낳는 비용뿐만 아니라 양육하는 부대 비용이 너무 커져서
네.
경제적으로 이게 큰 부담이다 그러면 사회적인 공감대나 뭐 이 저기 저 합의를 통해서 정말 자녀 양육은 그 새 생명에 대한 건 우리가 온통 온 국민이 셀리브레이션 하는 느낌으로 그 아이를 같이 키우자
네.
뭐 이런 그 생각을 하는 건 상당히 교회적 발상이죠.
네.
예.
네.
이 사회 전체가 교회 공동체적 생각을 가질 때 한 가정이 낳은 그 생명을 우리 모두가 연대 책임을 가지고 그 아이를 키우겠다.
음흠.
저는 그건 아주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아무리 많이 도와도 저는 그건 뭐 도울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한편으로는 그 자녀를 낳는다는 거는 적어도 자녀가 성인이 돼서 살 때까지 내가 부모로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한 어떤 투자 혹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한 또 증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룬다든지 혹은 또 아이를 갖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로 노력하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부부도 있거든요. 그런 부부들이나 그런 상황을 놓고 우리가 쉽게 정죄하거나 아니면 판단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
맞아요. 전에는 뭐 시험관 아기도 뭐 몇 차례 이게 제한이 좀 횟수가 적었는데 지금 뭐 또 올렸대요.
예, 그 22번까지.
나는 예.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그만큼 지금 뭐 국가가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복지 이상의 국가 정책이 세워진 셈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잘 아신다면 아 이게 우리가 결혼하고 애를 낳는다는 게 사회적으로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면 얘기를 가져야 되겠죠.
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저희도 같이 현실을 확인했는데 참 저희들이 사는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하는 것도 많고 또 눈에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고 싶은 가지고 싶은 그런 생각에 끌리도록 하는 우리 눈을 끄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자신이 또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우리가 답답하고 또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라 하신다면 주님 우리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되어서 이 욕망에 이끌려가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더라도 참으로 풍족하고 자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생명까지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나누어 주었을 때 오히려 더 풍성하게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렇게 말씀에 따라 살 때 우리로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참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단순한 삶이 무엇인지 듣고 그렇게 살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교회와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